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우님, 우리 각자가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다윗입니다.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뒤를 돌아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사건을 떠올려냅니다. 참 아팠던 시간입니다. 참 모진 시간입니다. 답답했고 막막했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암담한 그때, 눈물밖에는 한숨과 쉬는밖에는 없었던 그 시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때를 떠올려 보면 다윗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과 환희.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한 인생 말년에 뒤를 돌아보니 아, 그때가 은혜의 때였지. 그 감격으로 쓴 시가 본문의 시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앞부분을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 다윗이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합니까?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허물을 압니다. 그 빛나는, 그 귀한, 그 화려한 갑옷 안에 그 속살의 추함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나는 완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노래할 만합니까? 아니, 밧세바 간음 사건을 살짝 지우고 가리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 로마서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이 말씀의 예외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불세출의 비범한 영웅 위인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이 시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의 언어는 은유, 직유, 점층, 반복 등 시의 용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본문 역시도 다양한 시의 용법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김동명의 내 마음의 호수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오. 진짜 내 마음이 호수라는 얘기입니까? 철새가 지나가다 저기 호수네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 내게 어서 오. 이런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지난 8월 4일에서 6일 30대 청년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가평 밤 하늘이 무척 참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초롱초롱하고. 제가 마지막 예배를 섬겼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필기구를 좀 내려놓고 제게 좀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50여 명의 청년들이 일제히 탁 쳐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들의 눈빛이 어제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인다고. 별로 감격 안 하시네. 이 이야기인 즉슨 청년들의 그 열정 어린 눈빛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지 그중 어느 청년 하나가 제 눈이 반짝여요. 제 눈이 별보다 반짝여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병원 가야 합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적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됨됨이를,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구원의 당위성과 구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자기 기만이나 교만이나 자기 허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의롭게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나,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갚아주시고 셈해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자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부림하며 열심히 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살고 있는 이 다윗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완벽함,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떠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나를 향해, 그런 성도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는 가난한이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쫓아 의롭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성도들을 향한 표현 중 이보다 더 적확한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곤고한,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곤고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백성. 다윗은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를 아주 혹독하게 삶으로 배웠습니다. 호되게, 고되게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를 삶으로 부대끼며 경험하여 알게 된 단어입니다. 곤고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곤고한 가난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곤고한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곤고한 가난한 나를 구원하시고, 다윗은 이 고백을 진정어리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교우님, 하나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곤고하도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 실존의 고백 맞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자라면 마땅한, 당연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져 가지 않습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쫓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탄식이요 고백 맞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 곤고한 백성, 이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곤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곤고합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교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이 표현은 이 방자한 행동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기고만장한 모습을 그려낸 단어도 아닙니다. 교만한이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적 단어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스스로 구원자 노릇하는 자는 파멸과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교우님, 오늘 나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그 곤고함과 가난함은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그 곤고함과 가난함은 은혜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하루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노래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갚아주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곤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곤고함과 가난함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연성,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절박함,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기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 맞습니다. 29절을 읽기 전에 곤고한 자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30대 청년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곤고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하며 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강에 괜찮아라는 시입니다.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공고하다고, 가난하다고, 괜찮아. 나 구원자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아버지야. 괜찮아.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를 원문 그대로 하면 주님, 내 안에 있는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다윗은 잘 압니다. 자기 스스로 밝혀낼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 활활 타오를 수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빛이 날 수 있음을 다윗은 압니다. 30절 후반부부터 용맹스럽고 영웅적인 전쟁 영웅의 모습을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적진으로 달리며 딥니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4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이와 같은 전쟁 영웅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을 타오르게 해 주셔야만 40절의 말씀처럼 능력으로 내게 띄워 주셔야만 이런 용맹한 영웅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할 당기도다. 놋할은 노수로 만든 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놋활은 전설적인 활입니다. 보통의 용사들은 들을 수조차 없는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놋활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띄워주시고 그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내게 내 안에 있는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주실 때에만 이런 영광 같은 이런 용맹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용맹하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저 용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쟁 영웅이라고요?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때만,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으로 내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저는 용맹하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 저는 전쟁 영웅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답니다. 제게는 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저대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 우리도 실은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우리 내면을 밝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등불이 활활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무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그것이 딱 우리 모습인 듯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기막히게 표현한 단어인 듯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입학식 때 흰 손수건 명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목사, 이거 좀 해야겠습니다. 그 30대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선발대로 하루 일찍 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5교구 우리 장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루 일찍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젊은 게 좋네, 좋지.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좋습니다 했습니다. 어차피 저 잘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꺼져가는 심지 목사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칙 하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연약한 실존,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인생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어림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찬양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그냥 읊조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외침의 찬양입니다. 탄성의 노래입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 외침의 찬양을 복받쳐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참 굴곡 많은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막막한 길도 많이 걸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도 참 많았습니다. 한숨과 신음 가득했습니다. 절망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해주게,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어려움의 길만 걸었던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도 걸었습니다. 참 그 무한한 영광도 많이 누렸습니다. 전쟁 영웅이다. 용맹한 자다. 위대한 윙금이다. 갈채와 한옷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갈채와 한옷 속에서 마냥 교만하고 자랑하고 허세 떨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니다. 잘 압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주님이 하신 것임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음을, 이 환호와 갈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저받은 은총이요 선물임을, 이 환호와 갈채는 나에게는 적당치 않음을, 어울리지 않음을,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똑똑히, 아니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절망과 체념, 낭망과 포기, 실수와 실패 속에서 자신은 나동구라 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돌이켜보니, 뒤돌아보니 그것이었음을 다윗은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5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에게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교우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얼마나 성숙해 가는지 보자, 얼마나 너의 힘과 용씀과 애씀으로 변해가는지 보자,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을 향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장식하는 게 신앙 아니라, 내 절망 속에서, 내 낭망 속에서, 내 체념 속에서, 내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저는 아닙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 인생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그 짧지 않는 그 손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향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욕먹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냄새나는 이 죄인인 나를 향해 어떻게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신비, 이 은혜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밖에는 없네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네요. 그 고백이 신앙입니다. 교우님, 우리가 얼마나 자기 애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잊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런 나를 향해 일하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품어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우님 참 죄송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이 진리, 기독교 진리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데, 제가 삶으로 살아낸 것을 나누었다면 분명히 생명력이 역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는 것을 나누니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의 회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나동걸어치고 자신을 깨고 자기 부인, 이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내 교회 경영, 내 교회 성장, 그렇게 허세와 위세,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똘똘 뭉친 이 땅 교회의 죄악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있음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성도는 참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제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가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죄인된 내가 얼마나 냄새난지, 얼마나 구질구질한지를 처참히 아는 것, 그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은혜가 간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나의 처지에는, 나의 상황에는, 나의 어떠함에는 찬양의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제 딸이 유년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유년부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영상을 이렇게 보내준 것을 제가 봤는데, 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밤에 그 1, 2학년 아이들이 다 불 꺼놓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정말 목 놓아 그 청청한 목소리와 또 그 이 쨍쨍한 목소리, 1, 2학년 목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합성했는데 청쨍한 목소리, 정확합니다. 아버지! 막 이런, 두 손을 들고요.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께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교우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얘야, 요새 너의 삶에 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니? 그 찬양이 살아 있는 거니? 혹시 내 삶에 찬양이 메마른 이유는 별것 없는 너 삶에 집중하느라, 볼 것 없는 너의 상황과 처지에 골몰하느라 찬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니니? 아니 혹시 나 아닌 다른 찬양의 대상을 향해 헐떡이며 동분서주하느라 지쳐버린 것은 아니니? 교우님들은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것입니다. 교우님 기억하십시다. 나의 됨됨이와 나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신실하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구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공고함과 가난함은 비록 고단하고 지치고 눈물겨운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나의 성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됨됨이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만 기대고 또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아무리 봐도 선한 게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내 안에 없습니다. 나의 절망스러움과 불가능함, 나의 무력함을 절절히 깨닫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주 밖에는 없습니다. 이 다윗의 절절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